요아스가 드디어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죠. 요아스가 처음에는 요야다 제사장 때문에 좀 바르게 했지만은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타락하게 됩니다. 왕이 타락하자 이 백성들이 신하들이 이 요아스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를 이어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이제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예.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그 신하의 손에 죽고 살해당하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그랬고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다. 예루살렘 사람이다.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죠. 그죠? 예, 어머니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마샤는 아버지로부터도 좋은 영향을 받고 어머니로부터도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야 뭐 요아스니까 우리 잘 알고 있고 그의 어머니는 이제 굳이 이름을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랬죠. 그죠? 이방 여인이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신앙적 영향력을 본받았다, 물려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의 열매죠, 그죠? 예, 또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삶의 열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마시아는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을 물려받았고 또 어머니로부터도 좋은 영향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조금 모계 사회라고 할수 있을 만큼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굳이 일부러 어머니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마샤가 훌륭한 점도 있었고 부족한 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훌륭한 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예. 아마샤가 훌륭한 점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겠다. 이 말은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런 말입니다. 내 감정,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원칙이 되려고 했다. 내 생각이 원칙이 되거나 내 감정이 원칙이 될수 있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원칙으로 삼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의 훌륭한 점을 본받았다. 아버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아무래도 아마 여호야다가 제사장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질서를 세우고 성전 제사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고 그리고 성전 제사, 성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참 훌륭한 점이죠. 예, 훌륭한 점입니다. 아마 예. 근데 또 하나 훌륭한 점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이 그 당시 예전에 있었는데 복수를 하겠죠, 그죠? 아버지를 죽인 사람에 대해 복수를 하는데 자기는 권력이 있으니까 그 당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인 사람,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보통 그 집안을 다 멸족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3대를 멸족시키겠죠. 아들도 죽이고 손자도 죽이고 다시는 복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는데 이 아마시아는 자녀들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당사자만 죽이고 자녀들은 살해하지 않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시아는 자기가 이제 권력을 얻고 왕권이 안정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죽입니다. 근데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대로 받고 말로 주는 게 분노잖아요. 그죠?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몇 배로 갚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이 아마시아는 자기의 복수심, 그 복수심을 내려놓고 그 집 아들도 죽이고 손자도 죽이고 그러고 싶었겠지만은 그 당사자들만 죽여서 살인죄에 대한 왕을 죽인 죄에 대한 죄값을 묻습니다. 이건 참 훌륭한 점이에요. 훌륭한 점이에요. 예. 뭐 살인죄를 지은 사람에게 뭐 벌을 묻는 건 당연한데 개인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수심으로 인해서 그 집안을 다 멸족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복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당사자만 죄값을 묻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6절에 자식의 아버지는 자식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원칙이 되는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참 이제 훌륭한 점이죠. 그죠? 우리는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내가 분노했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거절당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될 때, 혹은 시기 질투가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당한 것보다 몇 배로 상대방에게 해코지하기가 쉽죠. 그래, 나를 괴롭혀, 나를 거절해,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예, 몇 배나 더 복수심을 발휘하게 되지요. 그죠? 예. 그런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고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샤는 그런 면에서 참 훌륭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원칙 하나님 말씀을 원칙으로 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뭐가 부족한지 하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절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 왕이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오기 싫으니까 오기 힘드니까 각 지방 곳곳에 산당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뭐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이게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우상 숭배와 결탁되어 있는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 힘썼죠. 근데 아마샤가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아마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 세력들은 산당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지방 세력이나 백성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 영향으로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성전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또 복수심,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원칙으로 삼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삶에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윗 정도는 아니지만 네가 참 귀하다. 네가 참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에게 특별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아마샤가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예, 이스라엘의 오른쪽 아래 동남쪽이죠. 오른쪽 아래에 에돔이 있었는데 원래 이 에돔은 다윗 때 다 정복했습니다. 다윗 때 다 정복해서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었는데 나중에 이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여호람 때 타락한 왕 여호람 때 이 에돔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에돔을 다 빼앗기게 되었는데 이 아마샤 때 다시 에돔과 전쟁을 해서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돔과 전쟁에서 만 명을 죽이고 엄청난 승리죠. 그리고 셀라를 취했다. 그러니까 에돔 땅을 다시 되찾아왔다. 예,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훌륭하게 보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면 1절이다. 1절.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 제사에 힘쓰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이 정도면 참 좋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마샤를 귀하게 여기셔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하셨다. 아무튼 좋죠, 그죠? 예, 잘 좋을 것 같은데 그만 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되자 이제 겁이 없어진 거예요.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는데 두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역대하 25장 14절에 보게 되면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시아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에돔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가져왔어요. 우상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왕궁에 갖다 놓고 자기 개인 신으로 숭배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죠, 그죠? 에돔이 전쟁에 이긴 게 아니에요, 그죠? 에돔이 전쟁에 졌잖아요. 그럼 에돔 신은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빼앗아 와서 자기 왕궁에 갖다 놓고 개인적인 신으로 숭배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겁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또 무슨 잘못을 저지르냐 하면 야마샤가 교만해져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만 명을 죽이고 대승을 하고 나니까 이제 간이 좀 부은 거예요. 간이 부어서. 그래서 이참에 북이스라엘도 정복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멀쩡히 가만히 있는 북이스라엘한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결과는 패가망신이 되었어요. 패가망신. 자, 8절. 자,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은 우리가 맞짱 뜨자. 너희하고 우리하고 한번 싸워보자. 한번 전쟁해보자 이겁니다. 예. 10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시작.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딱 이 상황을 딱 간파한 거예요. 아마샤에게. 야, 네가 에돔과 전쟁에 승리하더니 네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교만해졌구나. 그냥 겸손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혼자 좋아하지. 왜 또 교만해져서 전쟁을 일으키느냐. 결국에는 네가 유다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 경고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간지라. 유다가 졌어요. 아마샤가. 1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한테 시비를 붙여가지고 계속 전쟁을 벌였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결국 패망하게 돼요. 전쟁에 집니다. 뿐만 아니고 아마샤가 이스라엘 군대의 포로로 붙잡혀요. 예, 왕이 포로로 붙잡힙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는 각종 보물들을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썰어 가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까불지 말라고 덤비지 말라고 아마 왕자들, 공주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남유다의 왕자들, 공주들을 볼모로 잡아가서 너희 또 한 번 더 덤비면 얘들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볼모로 잡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마시아는 패가망신하게 된 거죠. 전쟁에 졌지요. 자기는 포로로 붙잡혔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허물어졌지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 다 빼앗겼지요. 왕자하고 공주들이 볼모로 포로로 끌려갔지요. 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에돔과 승리한 다음에 가만히 있었으면 훌륭한 왕으로 존경을 받았을 텐데 괜히 예, 욕심 부려가지고 시비 걸고 북이스라엘과 싸우다가 국가 망신, 패가 망신하게 된 거죠. 그죠? 결국 원인이 뭐죠? 교만이죠. 교만. 예, 교만. 예, 참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들에게 뭘 줍니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 번째는 아마샤가 훌륭한 점은 훌륭한 점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 훌륭했습니다. 그죠?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영향력을 물려받았어요. 예,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이건 참 훌륭한 점이죠. 그러나 그가 그것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교만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국가 망신, 패가 망신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위치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했는데 내 자신이 높은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늘 올바르게 최선을 다해 살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게 방자하게 행한 일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는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신령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낮아짐을 배우는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주일날 행복한 철의 선포식이 있습니다. 늘 하는 행사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구령의 열정,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일날 행복한 초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행복한 초대를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 이 놀라운 일, 주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정인으로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홍익의 모든 권속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아버지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르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마샤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모든 감정과 욕심과 분노와 복수심마저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아마샤의 훌륭한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익의 모든 권속들은 자녀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이 되는 부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정, 특히 복수심, 거절감, 또 수치심, 또 하나님 시기 질투심, 억울한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걸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사업의 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께 헌신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벌떼같이 홍수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